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어제 실수로 잘못 발령된 미사일 경보로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직후 하와이를 향한 탄도 미사일 위협을 알리면서 즉각 대피할 것을 권고하며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주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집 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찾느라 분주했고 호텔 투숙객들은 지하실로 몰리는 등 공포와 불안에 떨었습니다. 경보 발령 20분 안에 하와이 비상관리국 직원이 작업교대 중에 버튼을 잘못 누른 것으로 확인됐지만 당국자들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경보를 취소한 것은 38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이번 사태가 인간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부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와이 비상관리 훈련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에 따른 추방유예 연장 신청 접수를 재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미 연방 이민국의 이 같은 발표는 올해 이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막는 법원 판결이 지난주에 나온 데 뒤이은 것입니다. 연방 이민국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지난해 9월 5일 폐지 선언 이전의 규정에 따라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정책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추방이 유예됐던 사람들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며 하지만 추방 유예를 받지 못했던 개인들의 신청은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인근 해상에서 일주일 전에 홍콩 화물선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던 이란 유조선이 오늘 폭발 후 침몰했습니다. 이란 구조대 대변인은 선박 침몰 전에 더 이상 선원들의 시신을 회수할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어제 유조선 갑판에서 시신 두 구가 회수됐다고 보도했고 앞서 지난주 발견된 시신 한 구도 이란 국적 30명과 방글라데시 국적 2명 등 유조선 선원 32명 가운데 1명일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어제 선원들의 숙소로 접근을 시도했지만 높은 압력에 막혔습니다. 하지만 구조대는 유조선의 자료 기록 장치는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파나마 선적의 유조선은 13만 톤의 원유를 싣고 이란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튀니지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와 정당들이 오늘도 시위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23년간 집권했던 지네 엘 아비틴의 베날리 대통령을 축출한 튀니지 민중 봉기가 발생한 지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주 시위에서는 노동과 자유, 존엄이라는 7년 전의 구호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편 튀니지 정부는 어제 빈곤 가정을 위한 지원을 7천만 달러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루 남부 해안에서 오늘 규모 7점 이내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수도 리마 남쪽의 아카리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고 진원의 깊이는 12.1km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번 지진의 규모는 7.3으로 보고됐지만 후에 7.1로 수정됐습니다. 아직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지진 발생 직후에 일부 해안에 쓰나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지만 곧 이를 철회했습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임기 연장이나 내년 선거의 취소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뉴스 웹사이트인 민다뉴스와 인터뷰에서 선거 중단은 없을 것이며 자신을 위한 임기 연장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에 끝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필리핀 연방 정부에 관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남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열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군사당국 회담에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한 핵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9일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군사당국 회담에 합의를 했는데요. 북측 수석대표로 나온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목소리 직접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네, 남북한은 이날 3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는데요.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외에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윤국한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이번 그 고위급 회담에서의 3개항 합의는 크게는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그리고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한다. 이것이 큰 틀에서의 합의였고요.
네.
아, 그리고 전반적인 그 맥락은 아, 그 선언적인 의미에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조성 그리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이렇게 세 가지를 다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의 일환이 바로 군사 당국 간 회담 합의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남과 북이 남북 간의 선언들을 존중하고 여러 가지 남북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네.
이런 선언적인 언급이 있었고요. 그 밖에 남북 양쪽이 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과 함께 각 분야에서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런 합의를 한 것인데요.
네.
이번 그 고위급 회담에서의 합의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점은 회담이 열려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한 지 아흘에 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남북한이 고위급 회담에 합의한 지로부터는 나흘 만이었고요. 또 그 고위급 회담 당일날의 그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우호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남북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신경전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고요.
네네.
회담 첫날 바로 이 3개항에 그것도 군사 당국 회담까지 포함하는 이런 3개항에 극적으로 그러면서도 또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쉬운 형태로
네.
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부분 이것이 주목되는 점입니다.
네. 자, 이렇게 과거와는 다르게 뭔가 이렇게 안 하기 위한 어떤 그 구실을 만들기 위한 그런 그 분위기라기보다는 이번에는 하기 위한 어떤 그 분위기 그런 것으로 느껴졌는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 한국 측이 제안한 이 서울 계획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여기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최원기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산가족이 합의가 빠진 것은 그 상당히 아쉬운 대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일 판문점에서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서 그 조명균 그 한국 통일부 장관 그리고 북한의 그 리성권 그 조평통일위원장이 만나서 3개항 평창 동계올림픽의 그 북한 참가 그리고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 이런 것에 그 3개항의 합의라고 상당히 큰 진전의 계기를 이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그 당초 기대를 모았던 그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그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그 조명균 그 한국 통일부 장관은 그 이날 그 기조 발언에서 2월 명절인 그 설을 맞아서 그 이산가족 상봉회사를 갖자 이렇게 적십자 회담을 제안했지만 결국 3개항에는 그 포함이 안 됐는데요. 이 때문에 그 조명균 그 통일부 장관 회담이 끝난 다음에 기자와의 그 문답에서 아쉽다 그리고 이산가족 분들에게 상당히 죄송하다 이렇게 그 말도 했습니다. 왜 이산가족 문제가 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는지는 그 남북 모두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그 추측을 해본다면요. 북한은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과거 그 중국의 그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그 집단 탈북한 그 10여 명의 그 여성 조봉원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하고 그 결불시켜 왔습니다. 조평통은 그동안 이산가족 문제를 풀고 싶으면은 북한은 이것을 그 납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여성 종업원 그 납치 문제부터 송환해라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다른 문제 남북한이 이것이 뭐 이제 회담 협상이니까요. 이산가족 문제가 좀 뒤로 밀리지 않았겠나 이런 추측도 가능하는데요. 여론은 상당히 이산가족 이 문제가 불발된 데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북한이 마치 이산가족 문제는 무슨 협상 카드로 정치 문제와 결부시켜서 이제 아마 이것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많은데요. 저희가 그 여러 번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남측에서는 그 현재 그 이산가족 신청자가 13만 명에 이르고요. 대부분이 그 80대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네.
조만간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이제 조만간 돌아가실 분들이 이제 많아서요.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손꼽아서 이번 그 고위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되면은 북한에 있는 가족,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을 봐야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요.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아서 무산이 됐는데요.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그 한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북한 측은 한국 대표단이 비핵화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초지정을 좀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 측이 불만을 제기한 것은 한국 쪽 수석 대표가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 문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한국 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 수석 대표죠.
네.
그 기조 발언을 통해서 비핵화를 실현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다라고 하는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때는 북한 측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종료 회의에서 리선건 북한 측 수석 대표가 한국의 언론들이 오늘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가 중요하게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
네.
사실과는 좀 다른 얘기 아니었습니까?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만을 강하게 제기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측이 그러면은 비핵화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부하는 입장을 확실히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냐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핵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도 그렇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전을 이루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한국 정부 당국자나 또 국제사회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은 2년여 동안 남북한이 그야말로 적대적으로 갈등 관계를 빚다가 열린 첫 번째 회담이었습니다.
네.
이 회담에서 주 목표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였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이 큰 틀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군사당국 간 회담에도 합의가 이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한꺼번에 말하자면 이것저것 다 됐으면 또 논의가 이뤄졌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워낙 오랜만에 만났고 또 워낙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이런 것들은 계속 뭐 나올 것이고 또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과제이겠습니다. 이제 올림픽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북한이 이번에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앞서서 녹음해서 들으신 대로 그렇게 파견하기로 했는데 자, 이 규모가 대단히 커지는 건 아닌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선수단은 그렇게 뭐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8개 그룹입니다. 아,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그 민족올림픽위원회, 이건 IOC 얘기고요. 또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창관단, 태권도 시범단, 그리고 기자단까지 포함해서 총 8개 그룹인데요. 또 과거에도 북한이 뭐 물론 그 아, 부산이나 그 인천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 응원단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처럼 그 예술단, 창관단, 태권도 시범단까지 파견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특히 그 창관단, 이것은 그 남측에서는 잘 안 쓰는 얘기인데요. 아마 이것은 경기를 보는 그 관중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창관단을 그 몇 명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규모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그 2002년 그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도 북한이 그 선수와 함께 응원단을 보냈는데요. 응원단이 당시 280여 명이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그 부산 아시안 게임과 비슷한 규모의 응원단을 보내도 전체를 다 하면은 거의 500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조만간 그 남북 그 실무회의가 열려서 아마 이 규모가 정해지고요. 또 20일 날 그 스위스 로잔에서 또다시 그 최종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북한의 그 응원단 또 이 대표단 이거 상당히 그 규모가 많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과거에 그 북한 응원단이 왔을 때 그 북한 그 여성들의 그 잘 훈련된 모습 또 미모에 그래서 이 남쪽에서는 대단히 그 화제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또 뭐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건 그렇고 선수는 그러면 정작 이제 필요한 선수는 얼마나 될까요?
예, 사실 그 동계올림픽에 출전권을 얻은 그 북한 선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단 하나 그 남녀 피겨 스케이팅 페어 부분에서 북한 한 조가 예, 예. 출전권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이 선수 참가 등록 기간 중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일본으로 그 출전권이 넘어갔는데요. 예, 예. 지금 그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남녀 피겨스케이팅 페어뿐만 아니라 예. 다른 부분에서도 어떤 말하자면 특별한 출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예.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외로 북한 예. 측의 출전을 허용하는 그런 방안인데요. 이번 그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IOC도 말하자면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예. 되겠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특별한 출전권을 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선수 그리고 선수와 함께 딸리는 게 이제 감독과 코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북한은 사실 동계올림픽 종목에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오게 되면 많으면 20명 정도 수준까지 되지 않을까. 네. 이것은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이나 코치를 포함하는 숫자입니다. 네. 그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한국 측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 선수단이 단일팀을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 단일팀 또는 공동 입장이 가능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난해 6월이죠. 그 전라북도 그 무주에서 열린 그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그 연설에서 남북한이 과거 그 단일팀을 구성해서 그 최고의 성적을 거둔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그 탁구 선수권 대회, 세계 그 청소년 축구 대회 영광을 다시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단일팀을 구성할지 또 하나 이제 2월 9일 날 그 평창에서 그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요. 남북한이 어쨌든 북한이 이번에 참가하기로 했으니까요. 선수단이 작더라도 공동 입장할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그 시드니 올림픽 또 2002년 그 부산 아시안 게임 그래서 지금까지 총 그 남북한이 9차례 개막식에 그 공동 입장을 해서 큰 박수갈채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그럴지 또 단일기 네. 과거에 그 각각 국기를 들지 않고 그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한 적이 네. 있는데요. 네. 그럴지 이제 관심사인데요. 이거 외에도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상당히 대규모 그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는데 과연 이 대표단 단장이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력한 인물은 그 이번에 그 조평통 위원장으로 그 수석 회담을 했죠. 그 리성권 위원장하고 최용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그 부위원장이 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고요. 또 아, 김정은 위원장의 그 여동생이죠. 김여정이 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그 언론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동계올림픽, 올림픽 자체로도 중요하지만요. 이 평창올림픽의 그 북한의 참가가 나아가서는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한반도 긴장 완화로까지 이어지느냐 이것인데 지금까지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개 어떻습니까?
예, 지금까지 보면 사실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미북 간의 기류를 상당히 많이 이미 바꿔놓고 있습니다.
네.
이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잘 아시는 대로 네. 그렇게 돼 있고요.
네.
또 북한이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올림픽이 끝나는 3월 중순까지는 적어도 북한에 아무런 도발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행동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앞서서 저희가 여러 번 말한 대로 올림픽이 끝나는 시점까지 패럴림픽을 기준으로 하면은 북한은 100일 넘게
예.
아무런 말하자면 군사 도발 없이 미사일 시험 발사나
예.
이렇게 100일 넘게 그 지나가는 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은 앞서서 60일 정도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이면은 대화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런 기본 조건들을 상당히 충족하는 것이 되고요. 바로 이런 거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긍정적인
네.
평가나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미국의 그 관점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핵심 관심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간의 대화가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비핵화 문제가 빠지는 그런 관계 진전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말하자면 긴장과 갈등의 국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예.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국 정부는 그 올림픽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다양한 북한 측과의 회담이나 접촉을 통해서 비핵화가 논의되고 또 이로써 미북 간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첫 순서로 바쁘게 돌아가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은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남북한이 그 오랜만에 판문점에서 만나서 그 고위급 회담을 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미국은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무부는 그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를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그 이것이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 의미를 평창 그 올림픽 안정과 그 성공적인 개최에 국한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비핵화에 관한하는 최대의 압박 기조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국무부의 그 헤더 노트 대변인이 그 고위급 회담 끝나고 그 9일 그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미국은 평창 겨울올림픽의 그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보장하기 위한 남북회담을 환영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미국의 관심사인 그 핵과 미사일 얘기를 바로 했는데요. 미국은 북한의 그 올림픽 참가가 북한의 그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그 한국 관리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과 그 한국 대통령의 그 전화 얘기를 하고서 이미 앞서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이 그 안전하게 열리도록 그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만 두 정상이 이것에만 합의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그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위해서 최대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계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를 높여서 아주 긍정적인
네.
그리고 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이 합의된 시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100% 지지한다. 그리고 환영한다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그리고 그 남북한 간의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미국은 군사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었고요. 네. 또 그 이 남북 간의 합의가 그 발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에 또 남북 간에 말하자면 좋은 에너지가 넘치고 있고 이것이 매우 기쁘다라는 네. 표현으로 상당한 그 말하자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 발언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적절한 시점과 올바른 환경에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이다라는 점을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것을 보면 남북 간의 회담을 100% 지지하고 또 남북 간의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국은 군사 행동을 말하자면 배제할 것이고 또 적절한 시점에 올바른 환경에서는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이고 말하자면 이 최근의 기류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말하자면 평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금요일에 나온 그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전화 통화도 할 수 있다. 또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인 듯하다. 이렇게 말하고 만났느냐는 질문에 대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또 그거는 말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그 말을 해서 대단히 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자,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적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지난 6일 이것은 그 고위급 회담 열리기 전입니다.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새해 무슨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신년 하례식 같은 대통령이 그 참모들과 만나서 이제 그 일종의 그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그 전화 통화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뒤로도 또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그 열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 좋은 소식이다. 에너지가 많다. 그리고 남북 회담이 그 북미 간의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그 1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 경제 전문 신문이죠. 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자기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과 그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즉답은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틀림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것은 과거 지난해 한 여름부터 계속 그 김정은 위원장을 무슨 로켓맨 또 북한 완전 파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전쟁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또 연말에는 굉장히 또 김정은 위원장과 거의 직접적으로 그 설전을 주고받은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앞서 그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 대화 채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간 낭비다 이렇게 굉장히 그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이런 사례를 감안하면
네.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더욱 주목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게 일회성 발언이 아니라 연초부터 한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거의 일주일 내내 같은 기조입니다. 북한과의 네. 대화에 긍정적이고 남북 대화가 좋고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대화를 할 용의가 있고 미국과의 대화를.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대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일반 언론이 저희가 모르는 뭔가의 어떤 북측과 그 미국 측과 어떤 고위층의 연락 커뮤니케이션이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내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동안 지난 한 1년간은 미국이 그 한국, 미국, 중국과 함께 북한을 계속 압박을 했는데요. 북한이 이번에 그 1월 1일 그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올림픽에 참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종의 그 굉장한 대남, 대미 그 평화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이걸 통해서 그러면은 내가 대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니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것을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으니까 북미 간에도 대화를 한번 해보려는 게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거 역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 인터뷰에서 확실하게 또 한번 얘기한 게 이제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군사 연습하는 거 완전히 부적절하다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사실 미국과 한국이 연례 군사 합동 훈련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을 때 미국 국방부의 그 발표문을 보면 말하자면 병참 그리고 기술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군의 이동과 관련한 문제, 네. 올림픽 기간 중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상당히 뭐 의례적인 말하자면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자 올림픽이 열리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올림픽 참관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네.
이런 때 그 한반도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완전히 부적절하지 않다.
네. 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하자면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솔직했다고 할까요?
아, 네.
아주 현실적인 말하자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발언이 중요한 것은 사실 그 평창 올림픽 이후에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할 것은 올림픽 다시 연합 군사 훈련을 재개하는 그 시점과 맞물려서 말하자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네.
훈련이 만약에 예정대로 4월이든 5월이든 다시 재개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때까지 특별한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진전이 없다고 하면 사실 그동안의 남북관계라든지 미북 간의 이런 유화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이전의 갈등과 대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지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가령 남북 간의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든지 올림픽이 끝났더라도
네.
이럴 때 말하자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가할 수도 있는 취할 수 있는
네.
그런 좀 가능성을 좀 열어놨다고 할까요? 이렇게 비춰지고 있거든요. 일부
네.
전문가들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상당히 주목되는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남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 미국의 그 각계의 그 반응들을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자,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가 대체적으로 어떤지도 좀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네, 미국 전문가들도 뭐 각자 그 다 주관과 그 해석이 그 다르기 때문에요. 요번에 그 남북 고위급 회담 관련해서는 그 여러 가지 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로 그 과거에 그 북한과의 협상에 참석했던 사람들 고위 전직 당국자 이런 사람들은 북한의 이 같은 그 평창 올림픽 것이 그야말로 뭐 순수하게 올림픽에 참가하려는 이런 것이 아니라 대북 제재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이 대북 제재를 강력히 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그 북한으로서는 제재의 압력을 좀 약화시키고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그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 이것을 뭐 대화파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과의 그 대화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그래서 설사 그런 의도가 있더라도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미북 간의 그 어떤 대화를 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그 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가지 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 두 가지 견해가 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입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참 많은 관심을 끌었던 회견입니다. 여기에 지금 들으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남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열고 또 3개항에 합의한 바로 그 다음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또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요.
네.
지금 들으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이 부분이 별개로 별 분리되어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관계 비핵화라는 부분이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도 사실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네.
또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비핵화도 진전을 이룰 소지가 있는 것이고 하면서 상당히 말하자면 신중하게 남북관계 진전 문제라든지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이 부분은 미국 정부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보고 있는 시각과도 상당히 일치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로 이어지면서 미북 간의 대화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네.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이 남북 대화를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일단의 구상을 좀 엿보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 제재 등 대북 독자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확실하게 했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그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도 그 모든 문제를 남한과 북한이 그 한민족, 우리 민족끼리 이른바 그 거기에 근거해서 좀 해결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어진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게 꼭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것이 유엔 안보리 제재 범위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단순히 그 남북관계 개선하자고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좀 하나 더 해석을 하면 북한이 진정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문제를 풀고 싶으면 북한 보고 이 문제 자체가 핵 문제 북한의 그 과도한 그 핵과 미사일 문제 때문에 발생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했다는 것이니까 북한이 이 문제를 풀고 싶으면은 남북관계 차원에서 풀 것이 아니라 핵 문제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면 진전된 뭔가를 하면은 한국도 고려해 보겠다 이런 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다는 얘기도 또 했는데 이런 점을 굳이 이렇게 또 설명을 해야만 되는 그 상황은 어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정책적인 어떤 말하자면 공감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상 간의 어떤 개인적인 유대관계 흔히들 케미라고 궁합이라는 네, 말도 네. 하는데요. 네. 그것이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그 아베 신조 총리가 상당히 그 케미가 좋고 그래서 상당히 그 개인적으로 가깝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보면 상당히 맞자면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깊게 하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네. 두 정상이 올해 들어서만도 벌써 두 차례 전화통화를 했고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달에 취임한 이후로부터 살펴보면 전화통화만 9차례를 한 게 됩니다. 직접적인 정상회담도 물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상당히 그 두 정상의 케미가 굉장히 그 주목을 받을 정도로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줄곧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이끌어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시했는데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앞서서 이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이 개최된 거에 대해서 자신의 말하자면 일관되고 강력한 대북 압박 정책이 말하자면 효과를 본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호응을 하면서 두 사람의 말하자면 좋은 케미스트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격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그 대북 압박으로 인한 남북 간의 성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말을 꼭 잊지 않고 미국 네. 내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정상의 개인적인 유대를 맞으면 더 발전시키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또 남북 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좀 귀에 크게 띄는 그런 언급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거로 봅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 그 한국 언론에 따르면 그 10년 만에 집권한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그 진보파에 속한 그 대통령인데요. 아시겠지만 과거 그 진보파 대통령에 분류되던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남북 관계 개선에 그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요. 그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날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 이걸 밝히면서도 그 몇 가지 조건이라면 조건 그 언급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첫째로는 그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적절한 그 여건이 조성돼야 되고 또 성과가 담보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 비핵화 선언을 이걸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뭐 남북 간에 그야말로 하나의 그 정치적 쇼 사진을 찍기 위한 이런 그 회담이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성과가 보장되는 그런 그 정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좀 더 좀 그 풀어보면은 아, 핵 문제가 일단 의제에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 회담에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최소한 무슨 육자회담에 복귀를 한다든가 또 무슨 아, 비핵화할 용의가 있다든가 9.19 공동성명에 다시 지켜야 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언질과 보장이 성과되면 할 용의도 있다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사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과도 전화 통화를 하고
네.
그 회담 결과를 설명했고요.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북핵 6자회담의 수석 대표를 회담 다음날 곧바로 파견해서 국무부와 백악관 관리들과 접촉해서 회담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북한과의 대화의 문제에 대해서 공조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했거든요.
네.
바로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두 그 남북 간의
네.
그 고위급 회담의 결과가 이렇게 성과적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면서 이제 미국도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언론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온 건지 좀 누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 문재인 대통령 전화 직전에 미국의 그 월스트저널 신문이 그 백악관 무슨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에 대한 그 군사적 공격을 그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언론에서 내가 무슨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 그러면서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남북한이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었다는 소식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풋볼과 함께 가장 미국적인 스포츠로 꼽히는 야구. 이 야구의 저변을 14억 인구가 사는 중국으로 넓히기 위해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당국이 나섰습니다. 얼마 전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중국 국영 기업과 10년 파트너십 협력 계약을 맺었는데요. 장기 계획으로 진행 중인 야구 세계화 노력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야구는 종주국으로 인정받는 미국에서 약 150년 전에 대형 프로리그가 시작된 이후 각 나라로 전파됐습니다. 일본과 한국, 타이완에서 잇따라 프로리그가 생기면서 최고 인기 스포츠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 같은 미국과 아시아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야구는 한때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기도 했지만 얼마 못 가서 참가국 수가 적어서 제외됐을 정도로 여전히 세계적인 저변이 넓진 않습니다. 이 좋아하는 나라에서는 아주 좋아하지만 모르는 나라에서는 아예 모르는 게 야구의 특징인데요.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당국이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중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얼마 전 중국 국영기업인 베이징 부동산 그룹과 10년 동안 파트너십,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서 야구 열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선 야구가 아직 생소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의 시범 경기를 베이징에서 치르면서 야구에 대한 관심이 중국에서 조금씩 높아졌는데요.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 2015년 중국 체육당국이 야구 발전 10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야구를 최소한 2천만 명이 보는 500억 위안, 미국 돈으로 약 77억 달러 규모의 스포츠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의 야구 인구는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늘었습니다. 지난 2012년에 40개도 안 됐던 대학 야구팀이 지금은 두 배가 넘는 80여 개로 확대됐습니다. 이번에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중국 국영기업이 맺은 계약은 중국 내 야구 관련 시설을 더 늘리자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리틀 야구, 즉 어린이 선수들을 가르치는 야구 개발 센터를 최소한 20개 중국 각 지역에 짓기로 했는데요.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소질 있는 중국의 야구 인재들을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서 미래의 메이저리그 선수로 키우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중국 어린이들 가운데 일부가 10년 내에 성장해서 메이저리그에서 뛸 실력을 갖추게 되면 중국에서도 야구 인기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박찬호 선수가 1990년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뒤에 야구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고요. 지금도 류현진, 추신수, 오승환, 최지만 선수 등이 미국에서 활약하면서 인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쓰이 히데키, 스즈키 이치로 같은 선수가 잇따라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면서 야구 저변이 더욱 넓어졌고요.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오타니 쇼헤이까지 열기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메이저리그 당국은 야구를 세계 각국에 소개하기 위해서 최근 몇 년 새 미국과 캐나다 밖에서 자주 경기를 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08년 중국 베이징에서 시범 경기를 진행한 이후에도 2014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개막 2연전 정규 경기를 호주에서 치렀고요. 올 시즌에는 5월 중에 멕시코에서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레스가 정규 경기를 진행합니다.
And what he's done to help support both baseball and softball. And we see this as a way to show the rest of the world that we're all together in sport. And we're not about politics. And we really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이 같은 세계화 노력이 계속되면서 야구는 오는 2020년 일본 도쿄올림픽에서 다시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다음 일정인 프랑스 파리올림픽에 이어서 2028년 올림픽이 야구 종주국인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야구가 올림픽 종목으로 계속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프랑스에서도 최근 야구 인기가 빠르게 높아지는 중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오늘은 그랜드슬램이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에서 그랜드라는 말은 원래 웅장하다, 거대하다, 훌륭하다라는 뜻이지만 숫자 4와 더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돈을 셀 때 네 자리 숫자, 그러니까 천 단위 금액을 그랜드로 표현하는데요. 천 달러는 원 그랜드, 2천 달러는 투 그랜드 하는 식입니다. 야구에서는 4점을 한꺼번에 올리는 만루 홈런을 그랜드슬램이라고 합니다. 또 골프나 테니스에서는 4개 주요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것을 그랜드슬램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그랜드슬램이라는 말은 스포츠 각 종목에서 숫자 4와 관련된 웅장하고 거대하고 훌륭한 성취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중국으로 영역을 넓히는 야구 세계화 사업 살펴봤고요. 그랜드슬램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야구를 잘 알지 못하다가 관심을 높이는 중국의 변화의 바람을 연상하게 하는 노래인데요. 스콜피온즈의 윈드 오브 체인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ollow the Moscow down to Gonky Park, listening to the wind of change. Passing by, listening to the wind of change.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자신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신이 그들에게 내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는 잘못된 보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분명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며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요즘 기자들과의 대화를 녹음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내가 어떤 말을 했고 무엇을 의미했는지 정확히 알았다며 그들은 단지 기사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가짜 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아마도 내가 김정은과 좋은 관계인 듯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어제 실수로 잘못 발령된 미사일 경보로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직후 하와이를 향한 탄도 미사일 위협을 알리면서 즉각 대피할 것을 권고하며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주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집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찾느라 분주했고 호텔 투숙객들은 지하실로 몰리는 등 공포와 불안에 떨었습니다. 경보 발령 20분 안에 하와이 비상관리국 직원이 작업 교대 중에 버튼을 잘못 누른 것으로 확인됐지만 당국자들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경보를 취소한 것은 38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이번 사태가 인간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부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와이 비상관리 훈련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에 따른 추방유예 연장 신청 접수를 재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미 연방 이민국의 이 같은 발표는 올해 이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막는 법원 판결이 지난주 나온 데 뒤이은 겁니다. 연방 이민국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지난해 9월 5일 폐지 선언 이전의 규정에 따라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정책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추방이 유예됐던 사람들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며 하지만 추방 유예를 받지 못했던 개인들의 신청은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인근 해상에서 일주일 전에 홍콩 화물선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던 이란 유조선이 오늘 폭발 후 침몰했습니다. 이란 구조대 대변인은 선박 침몰 전에 더 이상 선원들의 시신을 회수할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어제 유조선 갑판에서 시신 두 구가 회수됐다고 보도했고 앞서 지난주 발견된 시신 한 구도 이란 국적 30명과 방글라데시 국적 2명 등 유조선 선원 32명 가운데 한 명일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어제 선원들의 숙소로 접근을 시도했지만 높은 압력에 막혔습니다. 하지만 구조대는 유조선의 자료 기록 장치는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파나마 선적의 유조선은 13만 톤의 원유를 싣고 이란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튀니지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와 정당들이 오늘도 시위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23년간 집권했던 지네엘 아비틴의 베날리 대통령을 축출한 튀니지 민중 봉기가 발생한 지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주 시위에서는 노동과 자유, 존엄이라는 7년 전 구호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편 튀니지 정부는 어제 빈곤 가정을 위한 지원을 7천만 달러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하메드 트라베시 사회보장부 장관은 이 같은 조치가 25만 가구에 적용될 것이라며 빈곤층과 중산층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루 남부 해안에서 오늘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수도 리마 남쪽의 아카리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고 진원의 깊이는 12km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번 지진의 규모는 7.3으로 보고됐지만 후에 7.1로 수정됐습니다. 아직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지진 발생 직후 일부 해안에 쓰나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지만 곧 이를 철회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